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신장지구에서 생산되는 면화 대부분이 위구르 소수민족의 강제노동 착취에 의존해왔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영국 셰필드 한람대학의 헬레나 케네디 국제정의센터는 신장의 면화가 어떻게 국제 공급망을 속였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내 5개 주요 면화 공급사가 위구르 신장지구에서 나오는 면화를 사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의 공급사들은 이 같은 반제품 면화를 공정 중간 과정에서 외국의 회사에 팔아 완제품 면화로 둔갑시킨 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수백여 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신장지구에서 생산되는 면화의 약 85%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인의 강제노동 착취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면화 농장은 위구르 내 성수치된 수용소 부근에서 위치해 있다며 수감자들의 면화 노동 강제 동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도 올해 1월 강제 노동 착취 실태를 근거로 위구르 지역 내 생산되는 모든 면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을 포함해 주요 유럽 국가들이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거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국방수장이 어제 양국 군대의 합동훈련과 순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웨이펑허 국방부장이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화상대담에서 핵심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양국이 전략적 훈련과 합동순찰, 기타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중국과 군사적 협력을 확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오늘 리지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약 30분간 전화통화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달성을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동주국회와 남주국회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통화에서 영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참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최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사무소는 백신 접종을 늘리지 않을 경우 앞으로 4개월 동안 유럽 지역 53개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70만 명이 추가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사무소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유럽에서 4,200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다며 이는 지난 9월 말 1일 사망자 수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래 지금까지 150만여 명이 감염으로 사망했다며 유럽과 중앙아시아 내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유럽 사무소는 특히 지금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25개 나라에서 병실 부족, 49개 나라는 중환자실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내년 3월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가 22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의 세부 안건들을 다루는 유엔 총회 6개 위원회가 올해도 북한 문제를 놓고 각국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진전되고 지속되는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최근 UN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한 데 대해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의 세부 안건들을 다루는 UN 총회 6개 위원회가 의제 토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각 위원회에서는 북한 등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각국 대표들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 6개 위원회 중 북한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다뤄진 곳은 올해도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였습니다. 핵은 물론 재래식과 생화학 무기 등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을 놓고 토론을 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과 시각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1위원회 회의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나라들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유럽 나라들이 일제히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점입니다. 1위원회 첫 토론의 날인 10월 4일 덴마크와 유럽연합, 스웨덴 대표 등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후 며칠간 이어진 회의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아이슬란드, 영국 등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를 주장하며 북한을 몰아세웠습니다. 10월 6일 회의에서 발언을 한 에이든 리들 제네바 주재 영국 군축 대사입니다.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on the 27th of September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리들 대사는 영국은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9월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사는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국제사회에 의해 엄격히 시행돼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을 겨냥한 유럽 나라들의 발언에 대해 반박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자국을 언급한 나라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한반도의 위중한 상황의 책임이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왜 북한만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논리였습니다. 미국은 올해 1위원회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움직임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이 이뤄진 2018년부터 관측되기 시작한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1위원회는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도 미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4위원회와 법률을 다루는 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미국이 유엔사를 이용해 한국에 대한 점령을 합법, 영속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4일 6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입니다.
In order to shift the responsibility for the unleashed Korean War onto the DPRK and legitimize its military intervention.
한국 전쟁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고 1950년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은 옛 소련의 유엔 안보리 불참을 미군 산하 통합 사령부를 설립하는 데 이용했고 이후 이를 교묘하게 유엔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북한 문제 제기에 미국은 별다른 반박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권을 다루는 3위원회에선 북한을 비판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인도적 위기 대응 등을 강조한 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올해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심파라 제76차 유엔총회 미국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3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제안국 참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United States is proud to co-sponsor this resolution.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s in the DPRK remain dire.
파라 대표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며 살인, 고문, 강제 낙태, 성폭력, 차별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끔찍한 인권 침해를 밝힌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북한의 현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3위원회에서는 북한과 일본이 각각 역사와 납치자 문제로 서로를 규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0월 7일 제3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기무라 테치야 유엔 주재 일본 대사입니다.
The issue of abductions by the DPRK is a matter of serious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는 국권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이자 일본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에 대응한 북한 측 대표의 발언입니다.
Frankly speaking, the DPRK is the very victim of the abduction issue. As attested by history, Japan is the
솔직히 말해서 북한은 납치 문제의 피해자며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와 같이 일본은 역사상 최악의 전범국이자 납치 국가라는 주장입니다. 이후 양측은 한 번씩 더 발언권을 얻으면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경제와 금융 문제 등을 다루는 이 위원회에선 북한의 국제 차관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 위원회 회의에서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 문제를 지적하며 러시아가 북한과 쿠바, 탄자니아 등의 부채를 탕감해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유엔 총회 6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10월과 11월 토론을 벌인 뒤 이를 토대로 마련된 결의안을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올해는 1위원회가 통과시킨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안 3건과 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1건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진전되고 지속되는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21일 발표한 2012년에서 2021년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첫 보고서에서 국가 단위의 사이버 공격은 가장 정교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보 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이 주요 위협 행위자로서 전략적 우려의 영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나라의 공격에는 컴퓨터 접근을 통한 정부기관에 대한 스파이 행위와 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훔치는 행위, 지적재산을 훔치고 컴퓨터 장비를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총 6차례 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이버 공격의 유형을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정찰총국 지휘 아래 영화 더 인터뷰 개봉을 이유로 제작사인 미국 소니 영화사의 컴퓨터를 파괴하고 금융기관 간 국제 결제 업무를 하는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훼손해 은행에서 돈을 훔쳤다는 겁니다. 또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를 만들고 배포했으며 악성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암호화폐를 훔치기 위해 암호화폐 회사를 해킹, 방위산업체와 에너지 회사, 상공우주회사와 기술회사뿐 아니라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한 스피어 피싱 공격도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 첨부한 기존의 북한 사이버 역량 보고서에서 북한의 공격은 국제 상거래를 방해할 뿐 아니라 비밀무기와 관련 운반 시스템 프로그램에 자원을 투입해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사이버 작전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으며 목표물을 공격하는 능력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절도와 웹사이트 파손,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점점 더 적대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파괴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개발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미 재무부는 돈 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에서 금융기관은 북한이나 이란 금융기관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과 유지를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파악하는 과정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먼저 조사관은 공격자가 사용하는 기술과 악성 소프트웨어의 유형과 같은 속성을 확인하고 공격의 기능과 사용된 기반 시설을 살펴본 뒤 공격자의 의도에 대한 분석과 외부의 정보를 결합합니다. 이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신뢰 수준별 평가를 제공합니다. 평가의 신뢰도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공격자의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가장 높은 수준과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지만 공격 실행자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중간 수준, 특정 행위자를 지목하는 증거는 있지만 정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낮은 수준으로 나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위해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major stake in shaping the digital revolution that's happening around us and making sure that it serves our people, protects our interests, boosts our.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을 형성하는 데 큰 이해관계가 있다며 미국민에 부합하고 이익을 보호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가치를 유지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과 네트워크, 회사,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의 신설과 필수적이고 새로운 기술 문제를 담당하는 특사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최근 UN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한 데 대해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UN의 보편적 경례 검토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3일 지난주 UN 총회 제3위원회에서 우리가 밝혔듯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 21일 담화에서 제76차 UN 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끔찍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강제낙태, 성폭력과 정치, 종교,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 주민의 강제이동, 강제실종, 고의적인 기아상태 연장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은 북한 당국의 전면적인 국경 폐쇄, 국내 여행 제한, 인도주의 지원 물품 반입 제한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약속한 내용과 권고사항들을 이행하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도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유엔 결의안이 적대 세력이 고안해낸 날조 자료라며 북한은 인민의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철저히 복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7일 북한 내 조직적으로 만연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를 통해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6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을 촉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봉쇄 조치로 더욱 악화됐다고 영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중국에 직접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등 개선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권 우선 대상구 2021년 상반기 장관 성명을 23일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 시리아 등 31개국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분류해 정기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성명은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성명에서 문서상 북한 헌법은 발언과 종교, 언론, 결사,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정부 기구 등이 북한 내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를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0년 초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많은 북한 주민들의 곤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말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경 차단과 이동 제한 등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북한에 주재하던 유엔과 국제인도주의기구 관계자 등은 북한 당국의 이런 조치로 현지 활동이 어렵게 되자 지난 3월 말을 끝으로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국제기구 관계자 등의 부재로 인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평소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단체 관계자의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권침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북한 당국의 책임을 상기하는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이나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계속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별도 문서를 통해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서도 중국 측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9일 현지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박지현 씨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낼 의도로 탈북 난민을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 당국에 직접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의 이행을 적극 장려한다며 이 협약은 난민이 생명이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나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북한 사회에 다시 편입된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이 종종 학대받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통해 전 세계 인권을 옹호하는 선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책임 있는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인민보안교화국 등 두 곳을 제재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제재 법규가 심각한 인권침해와 유린의 책임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등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며 영국은 세계 인권 제재 체제에 따라 북한에 대한 추가 지정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가장 심각한 국제 범죄에 대해 면죄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의 존재와 정도를 인정하고 개선과 영구적 변화를 가져오는 등 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촉구하고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등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시한이 2년이 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각국이 이에 대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보고서 제출 실적은 미미한 실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 3월까지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최종 시안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년 3월까지는 각국의 이행 여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년 가까이 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의 숫자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2일을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66개입니다. 하지만 이 중 중간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 모두 제출한 나라는 37개로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중 안보리 결의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나라의 비율은 20%가 안 됐습니다. 더구나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37개 나라도 미국과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애초에 북한 노동자가 없던 나라들로 나타나 실제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미제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8년 북한과의 거래를 경고하는 내용의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활동이 확인된 나라를 총 41개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41개 나라 중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관련 중간과 최종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12개였습니다. 반면 캄보디아와 세네갈, 우루과이, 오만 등 18개 나라는 북한 노동자의 귀국 여부와 관련한 중간 혹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가나, 콩고, 탄자니아 등 10개 나라는 매 결의 채택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조차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지난달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각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 보고서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시 발언록에 따르면 모나 율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대북 제재 위원회는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 이후에도 국가별 이행 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지만 많은 회원국들이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일부 회원국들은 어떤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행 보고서는 대북 제재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회원국들의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아직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의무를 다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자 현황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과는 별개로 일부 나라들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제재 이행 상황을 담은 중간 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일부 나라의 정보산업과 건설, 전기, 농업 분야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선 북한 식당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전했습니다. 그 밖에 최근 캐나다 국영 CBC 방송은 중국 단둥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인들이 노예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가 캐나다로 수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BOA가 지난 2019년 북한 건설 노동자들의 불법 외화벌이 현장을 확인했던 아프리카 세네갈 역시 관련 활동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영양 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국제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어린이 영양 섭취도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전 세계 영양 관련 10개의 공동 목표 가운데 3개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주요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100여 개 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발간하는 2021 세계 영양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아동 영양 부족 문제를 안고 있지만 5세 미만 발육 부진과 저체중, 모유 수유 등 3개 부문에서는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0대 영양 목표는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과 저체중, 비만, 저출산율, 성인 남녀 비만과 당뇨, 가임기 여성 빈혈, 모유 수유 등을 개선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저출산율 부문은 자료 없음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10개의 목표 가운데 유일하게 빈혈 부문은 진전이 없거나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산모의 빈혈 유병률은 38.9%로 2000년에 39.7%에서 2010년 37.2%로 꾸준히 하락하다 다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아시아 지역 평균 27.1%보다 11.8% 높은 겁니다. 북한 어린이 영양 섭취 문제는 지난 2000년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 비율은 19.1%로 2000년 51%에서 2004년 43.1%를 거쳐 2009년 32.4%를 기록했습니다. 5세 미만 저체중 비율 역시 2.5%로 전 세계 평균인 2%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2000년에 12.2%에서 2004년 8.5%, 2012년 4%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생후 6개월 미만의 완전 무유 수유 비율은 71.4%로 2005년에 65.1%에서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평균치 22%보다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북한 주민의 영양 부족 비율은 47.6%로 2001년 35.7%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35.7%에서 2010년 40.7%, 2015년 44.5% 등 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불량한 영양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8%가 너무 적게 먹거나 많이 먹어서 저체중 상태거나 과체중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5세 미만 아동 1억 4,920만 명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고 4,540만 명이 영양 결핍, 3,890만 명이 비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1억 5,5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지게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We are facing a global nutrition crisis. poor diets and resulting malnutrition.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열악한 식단과 또 그로 인한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상황이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성인 사망의 25%가 불량한 음식 섭취에서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성장지연과 영양결핍, 산모빈혈 등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로 매년 4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코딩 경연대회를 여는 등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자력갱생을 위한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관련 기술 개발을 토대로 외화벌이를 노리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최근 북한이 개척자 2021이라는 이름의 컴퓨터 코딩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회에는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내 이런 움직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과학기술에 기초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워온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3일 BOA에 북한 정권이 과학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정보기술 발전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동안 널리 알려진 해킹 기술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이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술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스탱고런 선임국장은 북한이 이런 기술 개발을 토대로 한 제품을 수출해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스탱고런 선임국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북한에서 컴퓨터 분야에 투입되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은 아직 한참 부족한 상태라며 다른 나라와 같은 발전을 원한다면 컴퓨터 사용 등이 더 일반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제재와 국경 봉쇄 등으로 단절된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자립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하지만 북한이 자체 역량만으로 컴퓨터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자체 기술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모든 나라는 기술을 사고 팔며 교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독립적인 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건 주체 사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과 관련한 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23일 북한 해커들이 중국의 사이버 안보 연구원들을 목표로 삼았다면서 이들은 중국 연구원들로부터 해킹 도구와 기술을 훔쳐내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북한 해커가 제재 전문가를 관리하는 UN 담당자를 사칭해 미국의 제재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빼내려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 국방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국전쟁의 영웅인 제임스 스톤 대령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중위로 소대장이었던 스톤 대령은 당시 16배 많은 규모의 중공군과의 전투 상황에서 소대원들에게 불굴의 용기를 심어준 영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22일 한국전쟁에 참전해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수훈한 제임스 L. 스톤 대령을 재조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매주 월요일 미국 대통령이 전쟁 영웅에게 수여하는 명예훈장 수훈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한국전쟁 당시 임진강 유역 석고개 전투의 영웅 스톤 대령을 선정한 겁니다.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스톤 대령의 젊은 시절 사진 여러 장과 함께 그의 일대기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1922년 12월 27일 아칸소주에서 태어난 스톤 대령은 아칸소 주립대학에서 화학과 동물학을 전공했고 학군단 ROTC에 가입했으며 대학 시절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아 일찍이 가정을 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947년 제너럴 일렉트릭에 취직해 근무하다 이듬해 군에 입대한 스톤은 1951년 3월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 제2대대 소속으로 전쟁에 한창이던 한국에 파병됐습니다. 국방부는 스톤 대령의 살신성인 정신은 파병 후 얼마 되지 않아 증명됐다며 텍사스주 역사협회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1951년 1월 당시 소대장이던 스톤 중위는 적의 기관총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동료병사 2명을 구해 은성 무공훈장을 수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톤 중위의 용맹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21일 임진강 유역의 석고개 전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날 밤 9시경 스톤 중위가 지휘하던 3소대는 중공군의 박격포 공격을 당했는데 당시 그의 소대원은 48명, 중공군은 무려 16배 많은 800명 규모였습니다. 공격에 대응할 준비 시간도 단 몇 분에 불과했지만 스톤 중위는 물밀듯 밀려오는 중공군의 기습에도 침착하게 소대를 지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맹렬한 공격에 부대원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기관총을 잡고 반격을 주도했고 탄환이 소진되자 중공군과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톤 중위는 목과 두 무릎에 총상을 심하게 당해 의식을 잃어갔지만 마지막까지도 부대원들에게 계속해 진격하라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습니다. 이날 밤 전투에서 스톤 중위는 휘하 소대원 48명 가운데 절반인 24명을 잃었고 16명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음날 조원군은 800명 중공군 가운데 509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조원군은 또 스톤 중위를 포함한 미군 7명의 실종을 확인했는데 이들 모두 중공군에 생포돼 22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전쟁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1953년 9월 초 전쟁이 끝나면서 포로 교환으로 석방된 스톤 중위는 10월 27일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스톤 중위는 자신은 명예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훈장은 그날 밤 용감하게 싸운 부대원들의 것이라며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독일과 베트남 등에서 30여 년간 군생활을 계속한 스톤은 1976년 12월 대령으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스톤 대령은 2010년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2012년 11월 자택에서 8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톤 대령의 가족들은 그가 마직까지도 집 근처 예비군 센터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고 군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불리는 스톤 대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포트워트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지금까지 수여된 명예훈장은 모두 3,508건으로 스톤 대령처럼 생존자에게 수여된 사례는 67건에 불과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이 영향을 받는다고 연결하지는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24일 서울 남북회담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 4자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미국이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면서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미한 간 종전선언 협의 상황과 제안 시기와 관련해 양국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며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 월북해 39년 동안 북한에서 생활했던 찰스 로버트 젠킨스 씨의 이야기가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드라마는 북한의 모습과 인간의 생존 본능을 담은 젠킨스 씨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 출신인 찰스 로버트 젠킨스 씨가 북한에서 보낸 약 40년간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TV 드라마가 미국에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한국의 예산 지원을 받은 영화 제작자 무빙 픽처스의 이 드라마 제작에는 미국의 피터 렌즈먼 감독과 영화 기획자 겸 작가인 닉 오스본 씨가 참여합니다. 렌즈먼 감독은 2017년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와 2015년 개인 체인저 등을 제작한 미국의 유명 영화감독입니다. 드라마는 1965년 주한미군 복무 중 탈영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거의 40년 만에 일본에 정착한 젠킨스 씨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인 마지못한 공산주의자를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젠킨스 씨와 미국 타임 잡지의 짐 프레드릭 기자가 공동 집필한 이 회고록은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발간됐습니다. 회고록은 젠킨스 씨가 한국전쟁 약 13년 뒤인 1965년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탈영해 약 40년 동안 은둔국가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북한의 모습과 인간의 생존 본능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렌즈먼 감독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젠킨스 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트라우마를 통해 사랑과 희망, 인류애를 찾은 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젠킨스 씨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시들거나 죽게 되는 환경에서 살아남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젠킨스 씨는 주한미군 육군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1965년 비무장지대 근무 중 탈영 월북해 39년간 북한에서 생활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2008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같았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2007년 대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영 후 북한에서 다른 미군 병사 3명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돼 북한 병사들의 감시 아래 주체 사상 학습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nyway, all one of us got GJ idea. And that was GJ.
그러면서 39년 6개월 하고도 4일을 북한에서 보냈다며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경 가까이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spent 39 years, 6 months, and 4 days in North Korea. I've never got close to any border.
젠킨스 씨는 1968년 북한군에 나포된 미 해군 정찰한 푸에블로호 사건을 다룬 북한의 선전 영화에 미군 선장으로 출연하기도 하는 등 북한 당국의 대미 선전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에는 북한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인 소가 히토미 씨와 결혼했습니다. 소가 씨는 2002년 북한 정권이 일본의 납치 피해 사실을 시인하며 풀려났고 젠킨스 씨는 2년 뒤 2004년 두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일본에 정착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탈영으로 인해 일본에 정착한 해 미국 군법회의에서 금고 30일의 형을 받았지만 형기 단축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2017년 말 7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젠킨스 씨는 숨지기 약 한 달 전 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탈영 전 주한미군 복무 중 맡겨진 임무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부대가 국경 접경 지역의 야간 수찰 임무를 맡아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고 베트남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리며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탈영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 탈영해 월북한 미군은 젠킨스 씨를 포함해 총 6명이고 젠킨스 씨를 제외한 나머지 미군은 모두 북한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전두환 전 한국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잔인하며 한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군부 독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재임 시절 이룬 경제성장이 그의 부정적 유산으로 빛을 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군부 독재자로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고 1980년대 한국을 철권 통치했으며 공수부대를 동원해 수백 명의 민주화 시위대를 살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전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었으며 경남 출신의 육군 친구들과 함께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강제 연행하고 군사 반란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계엄령을 선포했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군을 투입해 몽둥이와 총검을 휘두르게 하고 발포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91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집계됐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의 책 반미주의로 보는 한국 현대사를 인용해 광주의 사건은 한국의 젊은 세대의 사고에 깊은 영향을 준 잔악행위이자 비극이었고 이들 대다수는 미국에 극도로 비판적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로브 전 한국과장은 젊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광주 학살을 막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배신의 증거라고 받아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전 씨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펼치자 미국이 한국인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그들의 생각이 굳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도 전 씨의 쿠데타를 예상치 못하고 당황했으며 당시 광주에 파견된 군인들 중 미국 당국자들의 통제를 받는 이들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 언론이 전 씨가 광주에 군을 투입한 데 대해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로브 전 과장은 이에 대해 전 씨가 한국 대중뿐 아니라 미국도 조종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전 씨가 재임 중 사회 정화 정책으로 야권 인사, 학생 운동가, 언론인들을 대거 고문실로 쓸어넣었다며 잔인한 재교육으로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신문도 잔인한 한국의 전 독재자가 별세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정치 활동을 규제했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전 전 대통령의 유산은 대체로 그의 무자비한 행동으로 규정된다며 한국이 번영한 민주국가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과거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며 부인하고 전혀 후회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의 가장 악명 높은 행동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군부의 폭력적인 억압이었다며 그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쏴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LA타임스는 미국이 당시에 개입하지 않고 전 씨의 통치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반미주의 정서와 시위가 퍼졌고 아직까지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전 씨의 재임 중 그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거리 시위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 열기를 더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전 씨는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따랐고 한국의 민주화가 분수령을 맞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의 최진 소장은 LA타임스에 그는 어떤 대통령보다도 불법과 폭력으로 통치했다며 마지막까지 정치적 혹은 사적인 사죄를 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상자가 났지만 후회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전 전 대통령이 군부 독재자로 197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잔인하게 탄압했으며 재임 중 비위로 수감됐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1980년대 그의 재임 기간 수백 명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수감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 뒤 일부 자유화를 허락했고 한국 역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를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한국이 이룬 경제성장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3명의 장성들이 32년간 통치하는 동안 한국은 경쟁국인 북한을 제치고 아시아의 호랑이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 전 대통령 당시에는 한국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럼에도 전 전 대통령은 독재자로 기억된다며 그의 긍정적인 성과는 부정적 유산에 훨씬 못 미친다는 최진 소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치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는 경제적 번영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고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권을 땄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특히 올림픽은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제 행사로 여겨지며 한국의 사기를 높이고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이 1980년대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 10%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LA타임스는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에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뤘으며 수출이 증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 야권 인사들과 학생, 민주화 운동가들이 납치되고 고문받았으며 실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전 전 대통령이 북한과 화해를 추구하기도 했다며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고 한국의 수혜에 대한 북한의 지원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국에 거듭 도전을 제기했으며 1983년에는 북한이 그의 미얀마 방문 중 폭탄 공격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가까스로 공격을 피했지만 그의 강료 등 2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1987년에는 북한이 대한항공기를 폭파해 한국인 11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전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도 전했습니다. 그의 별세가 알려진 23일 한국 언론 중 일부는 전 전 대통령이라고 보도했지만 나머지는 단지 전 씨로 지칭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주은정입니다.
한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의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비상방역계획 검토에 들어가는 등 위드 코로나 초기부터 중대 고비에 놓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24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1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무려 1,417명이나 늘면서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8일 3,292명을 6일 만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에서 4,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24일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586명으로 전날보다 37명 늘어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35명으로 지난 7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조치를 시행한 지 4주차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 여력이 급격히 소진되자 한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비상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첫 번째 고비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에 처음 발표된 질병청의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으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 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방역패스 확대 적용, 수도권에 한정한 비상계획 발동, 전국적인 비상계획 시행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위기는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추가 접종과 병상 추가 확보, 감염 취약시설 보호 방안을 우선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김 총리는 최근 2주간 60대 이상 확진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의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며 접종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추가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 번째 접종을 마쳐야만 비로소 예방접종이 마무리된다 이런 생각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맞춰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 1단계 5주차에 들어가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상황평가를 거쳐 다음 달 13일엔 일상회복 수준을 더 높인 2단계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단계 전환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의 급증으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7%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86.4%, 경기 81.2%, 인천 81%입니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대기자는 778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일단 신규 확진자 7,000명 발생에 대비해 준중증 병상 454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계에선 확진자 수보다 중환자가 늘고 병상이 고갈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도 감염된 돌파 감염자의 경우 중증화율은 낮지만 감염자 자체가 늘어나면 중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의 위기 상황은 고령 확진자 급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되는 환자 비율인 중증화율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첫째 주 1.56%였던 중증화율이 같은 달 넷째 주에 2.36%로 1.54배나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았지만 돌파 감염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고령층과 고령 미접종자의 접종을 더욱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한국 국민 1,315만 명 가운데 현재 신종 코로나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89만 명에 달합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104만 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희 이야기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3년 11월 24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암살되고 이틀이 지난 1963년 11월 24일 케네디를 암살한 용의자로 체포된 리 하비 오즈월드가 나이트클럽 운영자였던 잭 루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고 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리 하비 오즈월드를 죽인 잭 루비 또한 체포돼 1964년 3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잭 루비는 1967년 암으로 사망합니다.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위해 텍사스 달라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벌이던 중 목과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안 돼 리 하비 오즈월드는 길에서 그를 심문하던 경찰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30분 후 오즈월드는 영화관에서 붙잡힙니다. 리 하비 오즈월드는 줄곧 자신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총을 쏘지 않았고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오즈월드가 단독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아직도 미국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966년 11월 24일 아시아개발은행 창립총회가 미국과 일본 등 32개 나라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교토에서 열립니다. 1963년 국제연합 UN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강요회의에서 아시아지역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설립이 제안됐고 1965년 필리핀에서 설립안이 최종 통과됩니다. 그리고 1966년 11월 24일 일본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이날 총회에서 일본의 다케시 와타나베가 초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1966년 12월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회원국의 대출과 기술 원조, 실태조사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